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사람 뒷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역사의 하나의 이 변곡점이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 연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듯이 뭐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선한 또 좋은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4대의 성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꼽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그리고 불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뽑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네 명의 성인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라는 그 인물,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존재했던 분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모니. 역시 이것에 대해서 종교도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과연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과연 예수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적으로 볼 때에 뭐 무슨 뭐 예언도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요. 과연 정확한 어떠한 기록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그 예언의 성취로 그것이 이루어진 인물, 과연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인물이 그런 인물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에 그분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죠. 참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뭐 이 사실을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미 그 사건은, 그 일은 그렇게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대로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일 알 수 있는 그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어때요?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 저 신미정 집사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처녀가 애를 낳는데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처녀가 그게 징조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애를 낳게 되는 것, 이거는 뭐예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언대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되죠.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요셉이 무엇을 발견하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잉태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미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말 잉태가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잖아요.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혼하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처녀에게 잉태가 돼야 됐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 역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아담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누구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시는데 바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조요. 이 일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에 가서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헤로당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예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또한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자, 그는 어디에게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바로 어디에?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되었듯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다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날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라나서 뭐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늘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종으로서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친히 채찍에 맞으시죠. 예언대로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언대로 그 옷 벗김을 당하시고, 또한 예언대로 그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에 오신 분이지만 굉장히 특별하신 분인 거예요. 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 및 절기도 결국은 누굴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드리는 속죄 제사인데요.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사장이 1년에 한번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속죄 제사가 죄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이렇게 씻는 바로 그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속죄 제사도 결국은 그 피가, 그 희생의 제물로서 그 피가 발려지는데, 오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어떤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 중에 여러분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게 있죠.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번제 또한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제물로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후반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번제물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이 바깥문에 발려져 있으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바로 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또한 그 절기가 유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예요? 빵을 굽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굽고 그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 없는 삶,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죄 아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처녀에게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남자의 씨, 아담의 씨, 그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지 않은 결국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을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제물을 드려요?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흠없는 제물로서 드리는 겁니다. 왜?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의 자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흠이 있으면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예언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실절이 뭐예요? 바로 오늘이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뭐예요? 보리를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인데 오늘 그 날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에 대한 완성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 절기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오늘 그 절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또한 어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에 속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다음 절기가 맥추절 또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오심이 예언된 바로 그 날이잖아요. 축제의 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축제, 그 감사의 날, 기쁨의 날 바로 그날이 뭔 날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 오순절 절기에 하늘로부터 무엇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이들이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아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특별한 것은 예언,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그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인물이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태어나서 예언이 성취된 인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봐, 이 성경에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왔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신천지가 됐건. 요즘에 또 누구 있어요? 대한민국에 신이 하나 또 생겼죠? 여러분 신인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아이 참, 신인이라고 있어요. 천사야 들어가라 하면 천사가 들어가고요. 딱 나와라 하면 나오고. 아, 모르세요? 야 참 하늘궁이라고 들어봤죠? 에? 아 모르는구나. 있잖아요 그 그쵸. 허시성을 가진 신인. 요즘에 그러죠. 내가 신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냥 천사를 넣었다가 뺐고 막. 참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이 될 수 없었던 것, 자격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예언대로 오신 분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럼 과연 사람이 아닌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과연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그분의 드디어 이제 3년 동안의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들을 보게 되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좀 이렇게 이 내가 있느니라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에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을 지금 이 유대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즉시 뭐예요? 그냥 신성모독이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나기 전부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밖에 안 된 청년. 여기 보니까 딱 공직사님 정도 되겠네요. 저런 청년이 딱 나오더니 빠라는 거죠. 뭐라고? 아, 니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얼마나 격분했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목욕제기하고 와서 다시 쓰고 또 목욕제기하고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굉장한 이름, 경외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랬더니 그냥 이들은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결국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하나임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사람이, 네가 사람이면서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신성모독한다고 막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임을 증명,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들로부터 저는 미쳤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수많은 기적도 보면서 야 정말 특별하다 하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누구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또한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걸 증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 우리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는 곧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그러한 권능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음을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보이십니다. 특별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 나사로의 죽음은 어때요? 그냥 잠시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가지고 그냥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가지고 한참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야, 나사로 죽지 않았어. 잔다.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누구의 마리아가 그 말하자. 아니, 이미 죽어서 그냥 썩어갖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잔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향하여?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 나는 부활이면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죽었던, 몸이 썩어가던 나사로가 그냥 일어나서 나옵니다. 아유, 이런 것을 좀 봤어야 되는데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죠? 참, 장사 지내갖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그냥 이렇게 막 뭐죠? 세마포요? 그걸 징징 갈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걸 다 풀었더니 정상적으로 움직이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또 풍랑을 잠잠케 하잖아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가 아니라. 그렇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말을 듣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어 이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부활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어떤 몸이 되셨어요? 새로운 몸, 인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도마에게 만져보라 하니까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몸은 어떤 몸이었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셔?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홀연히 나타나셨다가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은 굉장히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떻느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후에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보니까 제자들도 처음엔 잘 못 알아봤어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지만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 그가 예수님인가? 아, 그 우리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살과 피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지금 어떤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세계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의 차원을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는 시공간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닌 전혀 다른 이 새로운 몸을 가지신 것,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데 그 부활이 결국 그분이 하나님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결국 그 부활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의심의 사람이 있잖아요. 도마.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왜?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예수의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너 그냥 몽둥이로 뭐죠? 그냥 매를 맺고 감옥에 갇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너, 네, 한 번 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냥 확 그때 죽인다.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 밤에 그래도 미안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거기에 그냥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묻습니다. 야, 오, 저거 봐라. 쟤 저 예수님을 따랐던 그놈 아니야? 너 당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냥 나는 모른다고 딱 하잖아요. 그때 닭이 세 번 울면서 베드로가 깨달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피했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자기들도 뭐 할까봐? 끌려가서 사형당할까봐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처럼 죽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리스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빌립은요, 소아시아 터키에서 전도 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형 또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돌롬의 나다나엘이죠. 그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채 참수를 당합니다.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시몬은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다데오, 유다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이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죠? 요한. 요한 한 명만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생일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실 전승에 보게 되면 요한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넣었지만 죽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밧모섬에 유배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것을 말하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성경대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 거짓말을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분명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 사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오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대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은 곧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하던 시대가 아니라, 죄가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시대, 사망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 되어서 역사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의 종교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이러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영생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오늘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완전한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이제 우리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워 떨리 여러분, 이제 곧 잡혀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이 로마의 군사들이, 그리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이후에 그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그냥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보면은 그냥 밖에 나가면 이제 곧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그냥 문 꼭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끝났구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었다니.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걸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절망 가운데 포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분명히 돌아가신 그분이 홀연히 딱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 만나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쁨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죠. 네? 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전임으로 이렇게 또 사역할 때는요, 늘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는 이런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잘될 때보다는 안될 때에 뭔가 답답하게 막힐 때에 우리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지 않나요? 답답함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그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실패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승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 절망하지 마세요. 막힌 길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모든 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행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초점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슬프고 괴로울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과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를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대면할 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주장하십시오.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좁아지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신분, 오늘 내게 이루어진 이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은혜 안에 내 위치가 어딘가를 바라보시고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눈을 크게 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새로운 시대, 새 열매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시대에 또한 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과 저주가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대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유업을 차지하고 오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삶 가운데 더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며 또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상황을 바꾸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